21.
21쪽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e want to spend some time looking on what we are supposed to be doing because we are in the church dispensational.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세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면 세대가 교회 세대이기 때문에 세대주의 안에서 교회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제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you to listen carefully because I want you to be educated Christians.
저는 여러분이 좀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들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무지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그래도 좀 지식이 있는 교육받은 그런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So welcome yourself to seminary.
그래서 여기 신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I will teach you freely, but they have to pay me to teach.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 여러분들이 제게 이제 돈을 내고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I want to give you, and you can write it on this side, a clear definition for the word church.
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여러분 책 갖고 계시죠? 그 교회라고 하는 게 지금 21쪽에 있는데 그 21쪽 옆에 보면 빈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한번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I would look the word up in English, go to my concordance and find the Greek word behind it.
저는 콩코던스라고 하는 성경 용어 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용어 세견을 갖고 교회에 해당되는 그 그리스 말을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And the Greek word has two parts to it.
이 교회에 상응하는 그리스 말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It has a prefix which means out. It has a verb which means called. Therefore the word means called out.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리스 말은 두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첫 부분은 이제 접두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그와 같은 물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So if we spoke Greek and I said the word Ekklesia, you would say group of people called out for one purpose.
그래서 이 Ekklesia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은 번역을 할 것 같으면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어떤 그룹이다. 그룹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So you would say, I wonder where that word in Greek is used in the New Testament, so you would trace it in your concordance.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성경 안에서 어떻게 쓰여 있는가를 내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이 콘코던스를 갖고 그 용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We won't turn there, but in Acts chapter 19, Paul is in trouble.
여러분이 뭐 지금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곤경에 빠져 있다고 한 사실 여러분 금방 발견할 것입니다.
He was preaching that Diana, the god of the Ephesians, was not God.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던 그 여신 다이아나가 하나님이 아니다, 참신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One of the idol makers of Diana said, "If people believe that, I'll have to go out of business. Nobody will buy my idols."
이 다이애나의 그 신상을 조그만 이런 신상들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것을 믿게 되면 이제 내 장사는 다 망하게 되고 나는 아무 이득도 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So the idol maker went and got all of the other idol makers together and said, "We have to stop him."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다른 동료 업자들을 다 모아갖고 그래서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반드시 중단시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They gathered in a part of the city and for 2 hours they screamed, "Great is Diana of the Ephesians."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에베소 지역의 어떤 한 곳에 모여서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 이 여신은 굉장히 위대하다, 위대하다라고 이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And much to your surprise, that group of people is called an ecclesia.
예, 그런데 여러분이 좀 놀랍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도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general meaning is a group of people called out for one purpose.
예, 그래서 물론 그걸 가리켜서 이 church 아니면 교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마를 찾아보면 그게 에클레시아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도 역시 같은 목적으로 이렇게 불러서 불러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말로는 에클레시아다 그렇게 한다고 한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It's not translated church, but it's translated assembly. 예,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는 집회 아니면 모임 해서 영어로는 assembly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그리스말은 에클레시아, 교회로 번역된 에클레시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Now I know churches that sometimes come together and look like that.
예, 물론 교회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다고 한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But it's a group of people called out for one purpose.
예,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어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어떤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hat's its basic meaning. We could call a baseball team an ecclesia.
이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야구 선수단도 에클레시아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야구하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So it's a very general word, just meaning a group of people called out for one purpose.
그래서 그리스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뭐 평범한 그런 그 이 뜻을 갖는, 다시 말씀드려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아니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모임, 그거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Let me give you a parallel word in the New Testament.
예, 이와 동등하다고 할까요? 아마 비슷한 그와 같은 단어를 제가 신약 성경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The word baptism.
예, 이 baptism 아니면 침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We always think when we read the word of people being immersed in water.
예, 그래서 우리 침례교인들은 baptism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올 때 사람들을 물속에 이렇게 톡 잠궈야 되는구나.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So again, you look up the word in your concordance, find out the Greek word and say, "I wonder where this word is used."
예, 그래서 이 baptism에 상응하는 이 그리스말이 무엇인가 가서 여러분이 콘코던스에 가서 찾으신 이후에 이 말이 과연 성경에서 어떤 용례로 쓰였는가 또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If you always think baptism means immersion in water, some of the Bible verses don't make any sense at all.
예, 그런데 여러분이 이 baptism에 상응하는 그리스말은 항상 담그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가서 그 용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 깜짝 놀랄 것입니다.
Let me illustrate.
예를 드리겠습니다.
When Jesus was going to Jerusalem for the very last week, two of his disciples came up and said, "Can we sit on your right hand and your left hand when you establish the kingdom?"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전주에 이제 예루살렘에 향해서 이제 가려고 할 때 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했죠. 그래서 저희가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을 수 있습니까? 아마 어머니가 이제 물었던 것 같습니다.
Jesus responded and said, "Are you able to drink the cup that I drink?"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Are you able to be baptized with the baptism I am to be baptized with?
또 그 이후에 뭐라고 또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침례받는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겠냐 해서 이제 baptism이라는 단어를 이제 거기서 사용하십니다.
Is Jesus going down to be dunked in the water?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baptism이라는 단어는 항상 물에 잠그는 거니까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물 속에 들어가서 잠기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물 속에 잠기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물에 잠길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은 것을 여러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And the two young men said, "Yes, we can be baptized with the baptism you're about to be baptized with."
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께서 지금 침례 받으시려고 하는 그 침례로 우리는 침례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고 baptism이라고 한 단어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And Jesus said,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baptism I'm about to be baptized with."
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 너희가 내가 받는 그 침례로 침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 think the word baptism was used a number of times there.
예, 거기 가서 보면 baptism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아마 여섯 번이나 아홉 번이 나올 거예요.
And none of them means water.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구절에 나오는 그 baptism을 물하고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물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말입니다.
The original Greek word meant to be totally associated with someone or something.
그래서 거기에 사용이 되어 있는 이 그리스 말은 어떤 사람과 완전히 일치가 되다, 연합이 된다. 예, 이와 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So Jesus said, "Will you be able to go through the suffering that I am going to go through with?" They did. They died martyrs' death.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걸 좀 의역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내가 앞으로 당할 이 고난을 너희도 당할 준비가 있느냐 이와 같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baptism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So when we are baptized, we are saying, "I want to let you know that I have given my total life to Jesus."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침례 받을 때는 물 속에 들어가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근데 그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제 삶을 예수님과 하나로 일치시켜서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I want to show you I have died to my old life and I want to live following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Holy Spirit.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제가 제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래서 다시 이제 묻혔다가 부활한 그런 사람으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위해 사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So I want you to be educated concerning the word church.
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이런 어떤 그 특정한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t has a broad meaning, like baptism does.
이 침례라고 하는 그런 단어, baptism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 가지 어쩌면 넓은 의미가 있듯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단어, ecclesia라고 하는 단어에도 굉장히 넓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And it has a very specific meaning, like baptism does.
또한 baptism 안에 이렇게 정말 물속에 잠긴다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듯이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도 문맥으로 보았을 때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Page 21.
21쪽을 보겠습니다.
When did the church begin?
자, 먼저 언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remember the covenant theologian reads the Bible figuratively.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약주의 신학자들 아니면 언약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상징적으로 읽습니다.
They do not distinguish between the patriarchs, Israel, the church. They blend them all together.
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족장들 아니면 그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 또 그 이후에 나오는 교회 이런 것들 전혀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다 같은 그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So if you read what they write, they will say the church began in the Old Testament.
예, 그래서 언약주의 신학자들이 써놓은 책들을 볼 것 같으면은 교회는 구약 시대 아담 때부터 존재했다 그 사람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And so in a general sense, they are right.
그래서 아까 교회라고 하는 거 이렇게 넓은 의미의 그 교회를 봤을 때는 맞습니다. Let me just explain to them one thing. 그래서 여러분이 톰슨 성경, 주석 성경 같은데 이사야서 가서 보시면 거기에 교회, 이스라엘 가리켜서 다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그와 같은 식으로 이사야 대언자의 그런 말이 다 교회로 해석되도록 그렇게 성경 해석 체제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주석이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장로교 주석은 다 그렇습니다.
But if you read the Bible literally, it is never called the church.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구약 시대의 그와 같은 무리는 단 한 번도 교회라고 불린 적이 없습니다.
So 1A, a covenant theologian would say, well, maybe it started with Adam because he was a believer. Maybe it was Noah because he was a believer. Maybe it was Moses, Abraham, David. You can start it anywhere.
그래서 언약주의 신약 안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교회에 속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아담, 모세, 노아 할 거 없이 다 믿은 신자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다. 그래서 어느 때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But the problem is if you call Israel the church and us the church, you start applying prophecies of Israel to us.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모든 예언이 지금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This is why when you read Paul's letter, he says to the church of God at Philippi. Why does he add of God? Because church just means a general grouping, but he says, I'm writing to the believers at Philippi, Thessalonica, Galatia.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이제 서신서를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내가 빌립보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서신을 쓴다 해서 그냥 교회라고 하면 혹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라고 하는 게 넓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 of God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렇게 적어서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The whole purpose of our week together is so that we interpret this book correctly.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 시간 내갖고 저녁마다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을 때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So, when you read it literally, when did the group of believers in Jesus actually begin? And that's on the first Pentecost when the Holy Spirit filled the believers.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는다고 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그룹을 형성하면서 성령님의 이제 강림이 있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약 시대에 교회가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As we read that, this will become clear.
그래서 이제 여기 21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쭉 이제 읽게 되면 이 모든 점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Let's look at 2A, 1, 2, and 3. The covenant theologian says, Israel and the church are the same. Therefore, everyone on the earth will face the tribulation because of the verses about Israel, and there's no differences in the resurrections.
그래서 언약주의 이제 신약자들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과 신약 시대의 교회가 동일하다. 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야곱의 고난의 때라든지 해서 이스라엘이 환난을 통과하는 그와 같은 대목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교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다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부활에도 차이가 없다. 이제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부활에도 여러 종류의 부활이 있는데 이 부활에 전혀 차이가 없다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You will turn to page 34. I will show you seven judgments and three resurrections.
여러분이 34쪽에 가서 보실 것 같으면은 성경에 일곱 가지 심판과 그 다음에 세 가지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Page 34. Let's look at the seven judgments that the Bible talks about. That six are coming. One has already happened. Look at number 1A. Sin was judged at the cross.
34쪽에 보시면은 일곱 가지 이제 심판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 것. 이것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고 나머지 여섯 가지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B. The judgment seat of Christ, who all Christians of all ages.
두 번째 이제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인데 여기에 참가하는 대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Where will it take place? In heaven after the rapture.
이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하면 천국에서 성도들이 휴거받은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What will be the basis for God judging us? Faith in Christ and how we worked for Him.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뭐 당연히 그것이 있어야 구원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을 향한 우리의 수고가 무엇인가 이것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We will not be judged for our sins. That was judged at the cross.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은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And they were erased when we asked Jesus to be our personal Savior.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 내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It will be rewards, crowns, but what will we do with the crowns? Give them back to Him.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죄에 대해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 행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여러 가지 왕관이 있습니다. 그 왕관을 받는 그와 같은 심판이 되겠습니다.
The third judgment will be upon Israel on the earth at the end of the tribulation just before the millennium.
세 번째 이제 심판은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 되겠고 심판의 장소는 이제 땅이 됩니다. 이때는 언제냐 하면 반란기가 이제 다 끝나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What will be the basis? Those Jews that trusted Jesus during the tribulation and then how they worked for him.
예, 그리고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하는 그 믿음과 또 이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그와 같은 수고가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The results, blessings for believing Jews, condemnation for unbelieving Jews.
그래서 거기 신자라고 돼 있는데 유대인 신자, 믿는 그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유대인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셔서 정죄하실 것입니다.
The fourth judgment will be upon all Gentiles living on the earth at the end of the tribulation.
네 번째 심판은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방인들이 땅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역시 반란기가 끝난 그 끝 아니면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바로 전 이때 심판이 있습니다.
What was the basis? Did they receive Jesus? And did they work for him afterwards?
네, 그래서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믿은 이후에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여준 수고가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그 심판이 되겠습니다.
The results would be believing Gentiles go into the kingdom, unbelieving Gentiles go into condemnation.
네, 그래서 결과는 믿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믿지 않는 이방인 불신자들에게는 저주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서 이 구원받아서 복을 받는 사람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The fifth judgment is mentioned in 1 Corinthians chapter 6. that the angels will be judged, but we're not sure where. The Bible doesn't say.
다섯 번째 심판은 고린도 전서 6장에 나오는 이와 같은 그 심판으로서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장소는 뭐 천사들의 영역 혹은 하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뭐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시기는
They will be judged at the end of the thousand years because they followed Satan and they will be cast into the lake of fire.
이들에 대한 그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사탄이 이제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들 역시 사탄을 추종했기 때문에 그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Page 35 is the sixth judgment, the great white throne.
여섯 번째 심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백보좌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크고 흰 왕좌 심판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The people being judged will be all unsaved dead. They will be judged, we're not sure, between heaven and earth at the end of the millennium.
그러면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창세 이후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이 크고 흰 왕좌 심판에 참여하게 되고 이 장소는 하늘과 땅 사이인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The basis of their judgment, there will be two books.
또한,
the book of life and the book of works.
이 사람들이 심판받는 때는 천년 왕국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그 심판 거기에는 근거가 두 가지 이제 책이 나와 있습니다.
Their name is not in the book of life because they did not place their faith in Jesus and Jesus alone.
이 사람들의 이름은 분명히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믿었어도 예수님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부처를 동시에 믿었다든가 이렇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Their evil labors will be judged and they'll be cast into the lake of fire forever with the devil and his angels.
또한 이들이 악하게 행한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그래서 이들은 궁극적으로 불못이라고 불리는 곳에 영원토록 들어가게 됩니다.
And Satan will be the last judgment. He will be judged, not sure where, heaven, don't know, at the end of the millennium for his sin, and he'll be cast into the lake of fire.
마지막 심판은 사탄에 대한 심판이고 장소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하늘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때는 언제냐? 사탄이 마지막 반역을 일으키고 패배하게 되는 천년왕국의 끝에 사탄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근거는 물론 하나님께 반역한 죄가 되겠고 그 결과는 사탄이 영원토록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If you read the Bible literally, read it chronologically, there will be seven judgments.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연대기적으로 읽는다고 하면 분명하게 성경 안에 이렇게 일곱 가지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But if you take them and group them all together, none of this makes sense when you read the Bible.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니 교회니 이와 같은 모든 것, 천사니 사탄이니 이런 것들을 하나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읽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일곱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 심판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There are three resurrections.
부활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가 됩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 세 가지 부활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When our loved one dies, his or her soul goes to heaven and the body goes into the grave.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그 사람의 혼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사람의 몸은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To be absent from the body is to be present with the Lord. If I died right this second, my body would fall to the platform, but I would immediately be with Jesus Christ.
그래서 이 장로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게 되면 무슨 그 대피소에 가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내가 몸 떠나면 곧 주님과 함께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저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 제 몸은 무덤 속에 있게 됩니다.
My soul would be with Jesus, my body would be in the grave, and then at the rapture of the church, my body would be raised, and I would be reunited with my soul in the air.
그래서 죽는 순간에 제 혼은 하늘로 가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 제 몸은 무덤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가 휴거를 받게 되면 바로 그 순간에 제 몸이 부활해서 하늘에 있는 제 혼과 영과 연합이 돼서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But one of the wonderful truths of the scripture, if Jesus came right now, none of us would die. We would be changed into our resurrected bodies just like that.
예,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참 신비스럽게 생각해야 될 점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와 같은 몸을 입고 휴거를 받아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ere's only three groups of people that need to be resurrected. The first group would be the Christian.
예, 그래서 온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세 부류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세 가지 이제 부활이 있게 됩니다. 그 한 그룹이 크리스천입니다.
What about the bodies of the Old Testament saints?
자, 그러면 구약 시대 성도들은 언제 부활할까요?
They will be raised at the second coming to go into the millennium in their resurrected bodies.
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 12장 아마 그리고 이사야서 26장인가 아마 27장에 가서 보시면은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나옵니다. 이 구약 성도들의 부활은 휴거가 있은 이후에 7년 환란기가 끝나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 사람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And the last group would be the unsaved dead from Adam on. When will they be resurrected? At the end of the thousand years, judged and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그 이외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 끝날 때 계시록에서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그 부활이 될 때 이 사람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크고 흰 왕좌에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토록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Now back to page 21.
다시 21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under Roman numeral 2b, dispensational theology. The church exists between Pentecost of Acts 2 and the rapture. That's the technical definition for church.
자, 지금까지 언약주의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았고 여러 가지 다른 심판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았으며 이제부터는 세대주의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취하게 될 때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서 시작돼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휴거시킬 때까지 그때까지만 존재하게 됩니다.
As a result, number one, Israel and the church are not the same.
따라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We'll look at this in more detail in a second. But B2, the Holy Spirit's relation to the church is distinct, different, unique.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우리가 아셔야 될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와 성령님의 관계가 확연히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Therefore, there's always been different groups of believers, saints, patriarchs, Israel, the church.
그래서 우리 세대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성도긴 하지만 그 안에 여러 그룹이 있다. 예를 들어 족장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이와 같은 다른 그룹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On Thursday and Friday night, we'll be walking through the whole book of Revelation. And one of the things we'll see is the church is never mentioned in the tribulation period.
목요일과 금요일에 저희가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쭉 이렇게 이제 살펴볼 텐데 여러분께서 이제 거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는 그 계시록의 첫 부분에 거기만 나오고 반란기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And under B5, we've covered that. There's different resurrections.
또한 세대주의에서는 성도와 죄인의 그 부활 시기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평범하게 읽으면 반드시 그와 같은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So if you take the general definition of church, of just believers, you can apply it anywhere, but that causes confusion with a lot of the verses.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은 그럼 이스라엘도 교회고 족장도 교회고 아담도 교회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각 그룹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나 아니면 언약에 대한 그러한 어떤 해석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So let's look at some proof that the specific church of Christian believers really is not in the Old Testament at all.
지금부터 저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신약교회, 그 신약교회가 구약시대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Here is your word baptism again.
먼저 침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When you trust Jesus as your personal Savior, the Holy Spirit unites you into the group of all believers from Pentecost until Jesus comes back.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 오순절 때부터 시작돼서 휴거 때까지 있게 될 예수님의 교회 그 몸 안에 연합을 시킵니다.
Our great grandparents that were Christians, our grandparents that were Christians, our parents that were Christians. There's no difference in them and us.
예,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들 중에 아니면 할머니 중에 크리스천이었던 사람들이나 저희나 그 그룹 안에서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So point number one is the Holy Spirit is never said to live in Israel, to dwell in Israel, to baptize the Israelis.
예, 첫 번째,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가서 보실 것 같으면 단 한 번도 성령님께서 침례를 주신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성령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영원토록 내주한다든지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And Jesus told us in the upper room, he said, when he comes to live in you. 예. Jesus was saying, he's never done that before.
예,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그 유월절 그 만찬을 이제 잡수시는 그 자리에서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앞으로 오시면, 그렇죠? 오시면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성령님의 내주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So if you want a technical definition of church, call it the group of indwelt believers.
예,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질문을 받는다면 아주 간단하게 성령님의 내주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Another proof that the church is not in the Old Testament is because it is called a mystery. Paul said they knew nothing about it.
또한 구약 시대에 교회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는 교회를 가리켜서 신비라고 에베소서 3장에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전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And D, the church, the specific church, could only exist after Jesus died, according to Ephesians 2.
또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On the top of page 22, the church could not exist before New Testament prophets and apostles. Ephesians 2 said the church got its foundation from the apostles. How could there be a church before there were apostles?
또한 에베소서 2장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면 교회는 신약 시대의 대언자들과 사도들이 있기 전에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교회가 이 사도들과 사도들이라고 하는 그런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Peter once said, "Thou art the Christ." Jesus said, "I will build my church." That's future. He didn't say, "I've been building it." He says, "I will build it," which meant it was future from that day.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래 시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지어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herefore, In Ephesians chapter 1, it says the church can only exist after Jesus went to heaven and the Holy Spirit came.
예,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에 비로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So the most important verse is you can put a star beside F. Jesus said, "I will build my church," which meant it has not existed before he said that.
예, 그래서 여기 F번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그 말씀, 거기에 여러분 마태 16장 18절 거기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미래하시겠다고 했던 그 말씀,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구약 시대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The people that read the Bible in a figurative way, remember they're saved people. They just read it differently.
예,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의 교회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They read all of the prophecies and the promises of the Old Testament, and so they call us the new Israel.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그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들을 자기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새 이스라엘이 됐다라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The reason they have to do that is because there are prophecies left unfulfilled, so they spiritually apply them to us.
예,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예언의 말씀이 많이 있다는 것 이 사람들도 분명히 압니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예, 우리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성취했다. 아니면 이런 모든 언약이 우리 가운데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So let's look at seven other things that show the distinction.
자, 이제부터 일곱 가지 이 교회와 이스라엘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곱 가지 또 다른 사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A. Old Testament Israel was a nation and you had to become a Jew in order to know God. The church is not a nation. It's worldwide.
구약의 이스라엘은 분명히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유대인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의 교회는 한 민족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만 하면 그러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교회는 없는 거죠.
Old Testament Israel rejected Christ. The New Testament Church accepted Christ.
예, 여러분 구약은 십자가 전까지가 구약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예,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이제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지만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을 수용했습니다. 거기에 배척했지만이라고 한 말을 써주세요. 거기가 빠져 있습니다. 한국말로.
In the Old Testament, you would have the Jews, but you would have Gentiles that said, "I would like to become part of you." Those were called proselytes.
그래서 구약 시대에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었는데 이방인 가운데서 나는 유대인이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마음에 원하는 사람은 유대인 개종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It was a two-step process.
여기에는 이제 네, 두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But in the New Testament, anyone, anywhere, at any time, it's one step. You ask Jesus to be your personal Savior.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유대인이 되려면 두 가지 단계가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아주 단순하게 누구든지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러면 교회가 됩니다.
When Jesus said you must be born again, what he meant was you have to be dependent upon me totally, just like a baby is totally dependent upon his parents.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 우리 개역성경에 거듭나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아기가 엄마에게 100% 전적으로 신뢰를 하듯이 예, 반드시 너희가 나를 100% 신뢰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He, another difference between them is in the Old Testament, you had believing Jews who took the sacrifices, but you had those that did not take them. So Israel had believers and unbelievers in one group.
예,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을 갖고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데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던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리지만 신약 시대에는 오직 교회에는 믿는 사람만 있습니다.
I know that in local churches there are unbelievers, but the technical definition of church is a believer.
예, 물론 우리 지역 교회 안에는 구원 받기 위해서 나온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건 교회는 아닙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교회, 성령님의 내주가 있는 교회, 여기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라고 하는 데는 들어와 있지만 교회는 기술적으로 이야기할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And the Old Testament Jews are never called the church. They're called Israel.
또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교회라고 불린 적이 없고 단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만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라고만 불렸습니다.
You can put a star beside G because this is the most important proof that there is Israel and the church.
아, 이 G 거기에 여러분이 이 별표를 좀 이렇게 해서 밑줄을 치든지 해서 이 강조점을 좀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와 이스라엘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You can, I made up the little phrase, chosen, frozen, thawed out.
예,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여기에 선택되었다가, 이제 냉장고에서 이제 얼리는 것처럼 얼려졌다가, 이제 앞으로 이제 녹을 것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잠깐 설명을 할 것입니다. You are going to explain what?
They were chosen, they rejected Jesus, and God said, I won't use you, but Romans chapter 11 says, All Israel will be saved. So they were chosen, put aside during this time, but chapter 11 says, I will come for them again. Chosen, frozen, thawed out.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이제 거절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 세대 안에서 이 사람들 옆으로 치워놓으셨다가 로마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때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I want to very quickly in a couple of minutes cover page 23. What happens if you read the Bible figuratively and take the covenant theology to interpret it? Number one, it's relatively new. It's only been around about 100 years. It's never been the theology of the church.
예, 그 23페이지에는 언약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지 않고 상징적으로 읽고 또 이렇게 그 비유적으로 이제 읽게 될 때는 이제 언약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신학 체계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 거기 문제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주의는 오랫동안 야, 근한 2000년 동안 교회가 믿어온 그와 같은 신학이 아니라 한 100년 전, 한 200년 전 이때 나온 새로운 그러한 신학 체계입니다.
It's based on that non-biblical covenant. You remember where God and Jesus and the Holy Spirit got together and planned it out? That's nowhere in the Bible.
예, 그다음에 이 언약주의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여기 가서 보면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으로 사람을 다루었다. 성경이 그와 같은 말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The most important part is number three. Because they see man's salvation as the number one theme of the Bible, it leaves out a lot.
또한 언약주의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성경의 일관된 주제를 사람의 구원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Two examples of what they don't even discuss is what about the angels? If God is only concerned about man, What happens to the angels?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람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 천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Dispensationalism has a judgment for them. Covenant theology doesn't even mention them.
그래서 세대주의에 가서 보면 잘못을 범한 그런 천사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언약주의 체계를 따르게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내용이.
B. Dispensationalism talks about a new heaven, a new earth. Covenant theology just goes into eternity with no millennium or nothing.
예, 그런데 세대주의에서는 분명히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지만 언약주의 체계를 따르게 되면 천년왕국이고 뭐고 없이 그냥 영원한 세계로 간다. 이제 그 사람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Point number four is extremely weak, and if you want to mark it out, you can.
네 번째 거는 그렇게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언약주의 이제 그 신학자들 가운데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온다고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지우시려면 지워도 되겠습니다.
Because some people who have studied dispensationalism but haven't studied it much will also say that the sacrifice is saved.
What did you say?
Some dispensationalists will say the same thing.
왜냐하면 이 세대주의에 대해서 또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짐승의 희생 예물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주의자들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세대주의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짐승의 희생을 드려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네 번째 것은 꼭 언약주의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The salvation of man is an extremely important theme in the Bible, but the glory of God is the highest theme.
제가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구원이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주제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